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라크 정부군이 서부 라마디에서 오늘로 이틀째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라크 관리들은 정부군의 공격이 시청사에 집중되고 있다며 며칠 안에 라마디를 탈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주도연합군의 스티브 워런 대변인은 라마디 탈환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전투가 치열한 상황이어서 탈환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군 전투기들은 라마디에 최근 몇 주 동안 수십 차례 공습을 가했습니다. 워런 대변인은 ISIL 반군 규모는 라마디 내부에 250에서 300명, 라마디 인근 지역에 수백 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터키 정부가 시리아 내 러시아의 공습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아흐메트 다부토글루 터키 총리는 어제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리아 내 러시아의 군사작전이 주로 민간인 지역과 온건파 반군들을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부토글루 총리는 또 지난 20일 시리아 반군이 장악한 이들리브에 러시아가 공습을 가했다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시리아 반정부 단체들도 이들리브 지역이 공습을 받아 대부분 민간인들인 40여 명이 숨졌다며 러시아를 비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 고위 관리는 러시아의 공습이 일부 부정확하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며 병원과 학교 같은 민간 시설들과 무고한 사람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신뢰할 만한 의혹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터키는 지난달 자국 영공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시킨 사건 이후 러시아와 줄곧 긴장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시리아 내 모든 갈등 당사자들에게 시리아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을 즉각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보리는 어제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시리아 전투 당사자들이 유엔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가운데 폭력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안보리는 결의안에서 시리아 전투 지역에 식량과 의약품 등 인도주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분쟁 당사자들에게 이를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보리는 또 해당 지역에서 고문과 임의 처형, 불법 살인, 성폭행, 아동학대 등이 만연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인도와 러시아는 바다와 육지, 하늘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며 두 나라의 유대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오늘 러시아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정치 여정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치 여정과 거의 동일하다며 러시아는 인도에 흔들리지 않는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또 국제적인 위기 상황에서 친구가 필요할 때 러시아는 항상 인도의 편이었다며 러시아와 인도의 신뢰 분위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모스크바 방문 중 제16차 인도-러시아 연례 정상회의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모디 총리는 이어 러시아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이른바 인도의 친구들 행사에도 참석해 인도에 대한 러시아의 투자 확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중국 광둥성 선전시에서 지난 20일 발생한 대형 토사붕괴 사고 현장에서 처음으로 생존자가 구조됐습니다. 중국 당국은 오늘 오전 행타이유 산업단지 토사 붕괴 현장에서 해외 이주 노동자인 19살 텐쩌밍 씨가 사고 발생 사흘 만에 구조됐다고 밝혔습니다. 텐 씨는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조대는 현재 총각을 다투며 생존자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70여 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한편 현지 언론들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광둥성 정부가 최근 몇 개월간 건축 폐기물 더미의 위험성을 수차례 경고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호주에서 해군기지 등을 공격하려 한 테러 용의자 두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호주 서부 메릴랜드 출신인 24살 남성은 테러 공격이 용이하도록 하는 내용의 문서를 수집하고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시드니 남서부 방크스타운 출신의 20살 남성에게는 테러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등의 행동으로 테러 음모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현지 언론은 경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해당 지역에 특정 위협은 없었지만 테러 용의자들이 공격을 모의한 장소에 해군기지가 포함돼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의 윤병세 외교장관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효과적인 압박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선택지가 좁혀지고 결국은 비핵화밖에 유일한 다른 방법은 없다 하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고요.
저명한 미국의 학자 전문가들이 오바마 정부는 북한 문제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에 대한 재판의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이 많겠고 함경남북도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고 낮부터 눈 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북한 핵 문제의 핵심 당사자인 한국과 미국, 중국이 북한을 압박할 효과적인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초에는 여러 가지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 북한이 비핵화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상황이 빨리 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북한이 중동의 이란처럼 국제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입니다.
북한이 선택지가 좁혀지고 결국은 비핵화밖에 유일한 다른 방법은 없다 하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고요. 최근에 이란 핵협상이 결국은 13년 만에 타결이 됐습니다만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이란 핵협상이 타결했던 나머지 6자가 똘똘 뭉쳤습니다.
윤 장관은 또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해 미한중, 미한일, 그리고 한중일 등 다양한 형태의 협의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저희가 주도적인 그런 이제 그 아이디어와 지혜를 내서 이걸 이끌어가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미일, 한미중, 또 한중일 이런 다양한 형태의 육자회담 위의 방법도 아마 저희 강구하고 내년 초대 가면은 좀 여러 가지 그런 진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장관은 그러나 북핵 육자회담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지만 북한을 제외한 5자는 여전히 유효한 틀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북핵 문제 해결 과정은 이 틀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윤 장관은 또 북한 모란봉 악단의 최근 베이징 공연 취소에 대해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북중 관계에 파문이 좀 있을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윤 장관은 모란봉 악단의 공연 취소는 충동적이었다고 표현한 뒤 북한이 지난 5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을 돌연 취소한 사실 등을 거론하며 이런 충동적인 정책 집행 사례는 앞으로 남북관계에서도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평양 방문 추진에 대해 윤 장관은 반 총장의 방북이 이뤄지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진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북한을 변화와 개방으로 이끌 촉매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남중국 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서 미국과 강력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과도 최선의 관계를 유지하는 나라는 몇 나라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전략적 자산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장관은 앞으로 미중 관계에서 한국이 쉽지 않은 결심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중심을 잡고 감당해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과 협상해야 한다는 견해와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방법론은 다르지만 북한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성급히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이른바 전략적 인내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첼 월러스타인 뉴욕 시립 바룩대학교 총장은 18일 워싱턴포스트 신문에 북핵 위협을 무시하는 것은 위험한 실수가 될 것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습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방부 비확산 정책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월러스타인 총장은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해서 제한적인 관심만 뒀다며 그동안 김정은 정권은 공격적으로 군사적 역량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성사진과 신빙성 있는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핵물질 보유를 늘리는 한편 장거리 미사일과 미사일 발사장치, 소형 핵탄두 개발에 진전을 내고 있다고 월레스타인 총장은 덧붙였습니다. 또 지금까지 북한은 제재에 내성을 보여왔다며 중국을 동원해 외교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현재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과감한 행동에 나설 각오를 해야 하고 이에는 북한과의 적대 관계를 끝내는 것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포기에 동의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월러스타인 총장은 외교적 해법이 실패할 경우 미국은 북한을 비롯해 북한과 거래하는 3국도 제재하는 것은 물론 군사적인 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월러스타인 총장은 아직은 북한이 4차 핵실험도 실시하지 않았고 외교적 대응책을 마련할 여지가 있다며 북한 문제를 계속 외면하는 것은 앞으로 감당해야 할 부담만 키우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케이토 연구소의 더그 벤더 연구원은 21일 포브스 잡지에 내년 5월에 열리는 북한의 제7차 노동당 대회를 맞아 미국 정부가 평화협정과 관계 정상화 회담을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벤더 연구원은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동안 북한은 미사일과 핵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벤더 연구원은 미국이 북한과 대화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고 분명하다며 바로 대화 외에 다른 어떤 방법도 효과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신보수주의자들도 북한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고 중국의 계속되는 지원 때문에 대북 제재는 효과가 없으며 북한의 정권 붕괴는 혼란과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여 평화협정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벤더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그 경우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자제하고 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 문제에 협조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벤더 연구원은 미북 협상이 시작되면 북한의 개혁이 가속화되고 남북은 통일을 향한 진지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노동당 대회가 미북 간 전쟁 종식을 선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미국 신안보센터의 리처드 폰테인 소장은 21일 CNN 방송 인터넷판에 게재한 글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미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폰테인 소장은 최근 UN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룬 것을 환영하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더해 미국은 의회 계류 중인 대북 제재 법안을 통과시켜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한 북한 당국자들을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폰테인 소장은 김씨 정권이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고 그때 북한 주민들은 억압받던 시절에 지원을 보내준 이들이 누구인지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 주민의 편임을 확실히 밝히고 북한 정권의 범행을 기록하고 책임을 물으며 탈북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폰테인 소장은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에게 무기 노동 교화형을 선고한 핵심 이유가 확인됐습니다. 북한 검사가 지난 16일 재판에서 증거자료로 동영상을 직접 공개했는데 임 목사가 과거 선교 집회에서 북한 최고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김영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가 지난 16일 열린 임현수 목사에 대한 재판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4분 남짓 분량의 이 동영상에서 북한 검사는 임 목사가 특대형 국가 전복 음모 행위를 했다며 과거 임 목사의 선교 집회 강의 영상을 증거 자료로 직접 보여줬습니다.
이 정권을 잡고 있는 극소수의 사람, 그건 아주 악입니다. 악 자체야. 악한 영들인데 그 텔레비에서 보여주는 평양의 그 쇼하는 모습은 뭐 10%도 안 되는 북한의 모습을 여러분이 겉으로만 보시는 거고 아주 공포 정치가 돼가지고 점점 더 심해집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제는 복음의 씨를 뿌리기만 하면 이제 교회 나올 수 있는 모든 준비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아주 그
북한 검사가 공개한 이 동영상은 임현수 목사가 지난 2013년 10월 세계 선교 동역 네트워크의 미주 기도 성회에서 한 북한 선교 강의 장면입니다. 이 동영상은 주최 측 관계자의 부주의로 세계 최대 인터넷 동영상 공유 웹사이트인 유튜브에 올려졌다가 임 목사 억류 보도가 나간 뒤 삭제됐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 강의 내용과 유튜브에 오른 또 다른 교회 강의 동영상을 문제 삼아 지난 1월 말 북한을 방문한 임 목사를 구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는 임 목사 억류 직후 강의 동영상을 입수했지만 임 목사 신변에 대한 우려와 억류 이유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아 공개하지 않았었습니다. 이 동영상에 따르면 임 목사는 북한 주민들이 정권의 압제로 너무 힘들게 생활하고 있다며 여러 내부 정세 변화로 김정은 정권의 붕괴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빨리 망할 가능성이 많아요. 어제 그 뉴스에 뭐 3년 안에 무력 통일을 하겠다고 그 김정은이가 떠든 얘기는 3년 안에 내가 망할 거라는 거꾸로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입니다.
임 목사는 북한 내 고위층 지인들의 얘기를 인용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권력 장악을 제대로 못해 극악한 공포 정치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무시무시한 공포 정치를 하는 것은 김정은이가 이제 장악을 못하니까 그리고 70대, 80대 원로들은 거의 다 목을 잘랐어요. 그리고 50대로 20년에서 30년을 낮춰놨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실권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장성택 이런 사람이 잡는 거로 착각을 하지만 전혀 내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제가 이제 그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권력 분열이 생기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일하는 데서 느낄 수가 있어요. 제 개인하고 관계가 될 정도로.
임 목사가 실세가 아니라고 언급한 장성택은 실제로 이 강의가 있은 지 두 달여 뒤 처형됐습니다. 임 목사는 1997년부터 북한을 100회 이상 드나들며 대규모 인도적 지원을 하면서 북한의 일부 고위 간부들과도 접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목사는 강의에서 냉랭해진 북중 관계를 언급하며 김정은 정권이 길어야 4, 5년 정도를 버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지만 전문가들의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길어야 4년 버틸까 어쩌면 급작스럽게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고 중국도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김정은이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하지만 임 목사는 강의 대부분을 체제 비판보다 북한의 열악한 현실을 소개하며 대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교회의 지원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기독교 선교의 토대가 잘 준비돼 간다고 말했습니다.
저렇게 어렸을 때부터 먹였던 원산 고아원 같은 경우는 그때 5살짜리 애들이 지금 20살이 넘어서 다 군대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누가 자기들을 먹여 살려서 지금 자기들이 생존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교회 이름으로 하는 이유는 교회라는 이미지가 너무 나빠서 북한에서는 교회라는 것은 미제국주의의 앞잡이고 선교사들은 승냥이고 그래서 교회를 하서 나쁘게 말을 하는데 지금은 전 백성이 이제는 자기들을 먹여 살리고 그동안 그래도 도와준 곳은 교회밖에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고 그 아이들의 경우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나올 수 있는 모든 준비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북한 최고재판소 재판장은 이런 임 목사의 발언들이 최고 존엄을 훼손하고 국가 전복 음모에 해당된다며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기소자가 임현수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 제60조 국가 전복 음모죄 부단에 의하여 무기 노동경영에 처한다.
하지만 국제법률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런 판결이 국제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국제법 전문가인 한국한동대학교 법률대학원의 원재천 교수는 22일 VOA에 임현수 목사에 대한 판결은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제 관례가 있고 비엔나 이렇게 조약을 보면은 이런 영사들이 형사 사건 특히 형사 사건 경우에 본국에서 이렇게 접근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현행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럴 수가 없죠. 그냥 가장 중요한 건 북한 내에서 그런 비방하다 걸렸다. 그러면 또 모르겠어요, 약간. 근데 이게 다 외국에서만 이렇게 했다면 현행범이 아닌 이상 그런 식으로 보내서 할 수가 없죠, 사실은.
캐나다 외교부 역시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임 목사에 대한 영사 접근 차단은 영사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재판이 끝난 뒤인 18일에야 임 목사에 대한 캐나다 외교관들의 영사 접촉을 처음으로 승인했습니다. 원 교수는 임 목사에게 적용된 특대형 국가 전복 음모 행위 역시 국제 기준에 크게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를 전복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게 실체로 옮겨야죠. 뭐 무기라든지 구체적으로 사람을 귀합한다든지 조직이라든지 무기를 이렇게 그걸 또 표현을 해야죠. 그리고 이제 귀합을 하고. 네, 사람들 모은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네.
임현수 목사의 발언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세계인권선언 기준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고 굳이 자유세계에 적용하자면 명예훼손 정도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런 절차는 북한이 비준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도 위배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특히 북한의 국가전복죄와 비슷한 한국의 반국가단체 구성죄와 비교해봐도 임 목사의 발언은 문제될 게 없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국가보안법 2조는 반국가단체 구성죄로 정부를 참칭, 즉 임의로 정부를 조직하거나 국가를 비열란, 즉 전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나라 안팎의 결사 혹은 집단 행위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한국법원은 지난해 정치적 논란이 됐던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내란 선동 등으로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내란 음모나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권보호보다 체제 유지에 집중되어 있는 북한의 사법체계가 국제적 기준과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 때문에 쥐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지난 17일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었습니다.
Issues of North Korea's governance and judicial system are well known. We are very concerned about
북한의 통치 방식과 사법 체계의 문제는 잘 알려져 있어 임 목사의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2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캐나다 정부가 북한의 정정당당한 사법 조치를 놓고 시비지를 나서는 데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유엔이 올해 홍수 피해를 입은 북한 주민들을 위해 10만 달러를 특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재민들에게 긴급 거처를 마련해주고 고열량 영양 비스켓과 위생용품, 수질 정화제 등을 지원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이 북한 홍수 피해 대응에 10만 달러를 특별 지원했다고 국제적십자사 IFRC가 밝혔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20일 발표한 북한 홍수 피해 보고서에서 세계식량기구 WFP와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 등 5개 유엔기구가 국제사회에 긴급 지원을 호소해 모금된 금액을 북한 수재민에 지원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엔은 이 자금으로 수재민들에게 긴급 거처를 마련해주고 식량 이외의 구호물자를 제공했습니다. 또 수재민 1만 천여 명에게 고열량 영양 비스킷과 보건의료 세트, 11개 소학교와 고등중학교의 학용품, 여성 3천여 명에게 속옷과 여성용품 등을 지원했습니다. 이 밖에 수질정화제와 수질정화 장비, 위생용품 등도 지원했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지난 8월 초 황해남도와 함경남북도에 이어 8월 말 라선시 일대에 내린 집중호우가 북한 연간 평균 강수량의 절반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한 홍수로 89명이 사망하고 12,0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가옥 5,370여 채가 부분적으로 파손 또는 파괴됐고 주민 5,400여 명에 대한 식수 공급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제적십자사는 북한 홍수 피해 복구를 위해 46만 2,000 스위스 프랑, 47만 5천 달러를 긴급 투입해 수재민 2,200가구를 지원했습니다. 수재민들에게 천막과 담요, 조리기구, 위생용품, 수질 정화제 등 식량 이외의 구호물자를 지원하고 조선적십자회 관계자들에게 위생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9월과 10월 함경남북도 조선적십자회 자원봉사자 84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0월 28일부터 이틀간 재난대응 워크숍을 열어 지난 홍수 피해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을 평가하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비해 1월 말까지 예비 구호품 비축을 마치는 등 2월 말까지는 모든 홍수 피해 대응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집권 4년 차인 북한 김정은 체제의 경제 정책이 1980년대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과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통일교육원의 권영경 교수가 최근 한 학술회의에서 이런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권 교수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정은 체제의 경제정책들이 1980년대 중국의 점진적 개혁 추진 과정과 비슷하다 이런 견해를 밝히셨는데요. 대표적으로 어떤 정책이 그렇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 현재 두 가지 방향의 지금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농업에서는 분조 관리제 하에 포전 담당 책임제라는 이런 개선 조치를 지금 하고 있고 기업 분야에서는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라는 이런 개선관리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요 두 조치의 그 내용도를 분석해보면 포전 담당 책임제 같은 경우는 중국이 78년에서 한 80년경까지 과도기적으로 수행했던 예, 중국말로 하면 포산도우제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 이제 우리는 흔히 농가 생산 책임제라고 이거를 번역을 하죠.
네.
그래서 이 곡의 내용이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디 측면에서 비슷하냐 하면은요, 이 집단 토지를 개별 농가한테 분배를 하고,
네.
이 농가에 이제 경영권을 주는 건데요. 이제 그런데 이제 이 아예 그 개인 농 체제는 아니었어요. 이 체제가.
예.
이제 생산대라고 하는 인민공사 그 협동농장 체제의 최말단
네.
그 조직이 수확을 하면 집단 수매하고 그 수매한 것 중에서 초과 생산물을 농가에게 이제 현물 분배하는 방식이었거든요.
네.
근데 요 내용이 현재 김정은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포전 담당 책임제하고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네. 농업 분야에서는 그렇고요. 이 김정은 체제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 관리 개선 조치는 이 중국의 방식과 어떤 점에서 비슷한가요?
중국이 84년서부터 국영기업의 경영청부 책임제라는 것을 도입하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기업하고 정부가 청부계약을 맺고 경영자주권을 이제 부여해줍니다.
아.
그러니까 다양하게 그 어떤 자체적으로 생산품을 결정해서 생산하도록 한다든가 또 가격을 결정한다든가 자율적으로 임금 수준을 결정해서 임금을 주도록 한다든가 이런 이제 그 개혁을 하는데 지금 현재 김정은 정권이 이 기업 분야에서 하는 개혁 내용이 바로 상당히 중국이 그 당시 경영청부 책임제로 시행했던 내용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네.
그 밖에 또 유사하게 하고 있는 것이 중국이 그 당시 이런 그 미시 분야의 개혁을 하면서 대외 개방도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죠.
아, 네.
중국의 이제 80년대 중반경부터 4대 특구에서 14개 이 선으로 연결되는 이런 경제 특구 확대 조치를 하죠. 근데 네. 김정은 정권도 지금까지 약 22개의 경제 개발구를 새로이 제정하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점도 이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 시행했던 이른바 7.1 조치라는 것이 별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펼쳐온 김정은 체제의 새 경제정책이
이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 때의 그 조치와는 뭐 다른 점이 있습니까?
크게 다르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7.1 조치는 사실 지금 현재 김정은 정권이 시행하고 있는 그 방향성을 갖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해서 7.1 조치는 우선 국정 가격을 시장 가격하고 이제 한 1000배, 뭐 100배 이런 차이가 있었거든요.
네.
상품들의 그 가격 수준이. 그래서 국정 가격을 시장 가격에 맞춰서 현실화 하면서 이 농업 분야라든가 기업 분야에서 이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개혁을 하는데 그걸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2004년경에 바로 그 인센티브 개혁을 좀 더 적극화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그러한 조치를 사실은 적극 시행 못합니다. 김정일 정권이.
네.
2005년경에 중단하고 말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 7.1 조치만으로도 부분 그 시장 기능을 이렇게 허용하는 조치를 하고 났더니
네.
너무 그동안 억눌렸던 시장이 확산되면서 이 체제 위협 의식을 갖게 되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75년 말경부터 이제 중단하는데 어떻게 보면 김정은 정권은 그때 중단했던 조치를 이제 사실은 이제야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조금 플러스 알파는 있다라는 거죠.
네.
왜 플러스 알파가 있느냐면 그 사이에 또 김정은 한 5, 6년 지나면서 시장화 현상이 더 질적으로 성숙해지고 확산됐죠.
네.
그랬기 때문에 이 현상을 제도적으로 포섭하는 이런 또 조치를 할 수밖에 없게 돼서 사실 또 포괄적으로 평가해 보면 7.1 조치보다는 약간 개혁성이 더 확장된 내용을 가지고 김정은 정권이 현재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이라는 이런 개혁 조치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 김정은 체제가 중국의 실험들을 이렇게 따르는 배경과 이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예. 결국 북한으로서는요, 이 탈냉전 이후에 사회주의 경제권이 이제 붕괴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계획 경제 시스템은 마비되고, 아래로부터 이제 시장화 현상이 확산돼 나가고, 사실은 이제 당국이 어쩔 수 없어서 묵인하는 상황으로 이제 몰리다가 결국은 이제 이걸 부분적으로 제도적으로 이제 수용하는 조치를 하게 되는데 그 조치가 계획 기능하고 시장 조절을 결합하는 조치가 되는데 이 결합하면서 이제 개발이 되는 정책 수단들을
네.
가장 성공적으로 모범을 보인 나라가 중국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이 실행했던 조치들을 벤치마킹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 자체는 사실 우리는 중국식 안 따른다라고 거부하고 부정하지만 사실은 이 중국이 그 개발해냈던 이런 정책 수단들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사회주의 변질이 아니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그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북한 지도부는 기본적으로요, 개혁개방에 대한 딜레마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시대 변화와 더불어서 자기들이 처한 대외경제 환경이 변화하기 때문에 경제관리 방식도 변화돼야 된다. 경제 운영 방식도 변화돼야 되는 건 아는데요. 근데 그 변화가 결국은 시장화의 길의 방향성이라는 거는 뭐 불가피한 현실인데 근데 그런 조치를 취하는 순간 자기들이 제어하고 통제할 수 없는 이런 체제 위협 상황이 올까 봐 늘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내용적으로 결국은 시장화 현상을 수용하는 이런 이 제도적인 개혁 조치를 하면서도 겉으로는 늘 항상 이 우리는 이 개혁 개방 안 한다. 우리가 지금 하는 조치는 개혁 개방하고 상관없는 거다. 또 꿈도 꾸지 마라.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이유의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요. 늘 또 바깥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는 북한한테 개혁개방을 하라고 압박하는 면도 있거든요.
네.
근데 북한으로서는 그 압박을 자기들의 체제 붕괴도 의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방어적 차원에서 이제 그런 표현을 안 쓴다고 봐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그런 고민을 안고 있는 북한의 경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으로 전망이 되나요?
아, 결국은 이 북한으로서는요.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미 모든 전문가들이 지금 다 이제 공감을 하고 있듯이 이미 시장 경제적 현상은 이제 돌릴 수 없는 상황에까지 왔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 북한 당국이 이것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없는 수준으로는 더 이상 둘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사실 결국은 사후적으로 이 시장 기능을 부분적으로 수용해 나가는 방향으로 결국 갈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북한 경제는 현재 이행기 경제 상황에 이미 들어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통일교육원의 권영경 교수를 연결해서 김정은 체제의 경제정책과 1980년대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의 유사점 등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서울에서 통일 준비를 위한 남북 간 협력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한반도 환경 변화와 남북협력의 새로운 접근, 남북 상생의 성장 동력을 찾는다란 주제 아래 민화협 주최로 어제 열린 세미나 현장 서울의 박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화여대 최대석 교수입니다. 2015년 올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서울 중구에 있는 대한상공회의소 한반도 환경 변화와 남북협력의 새로운 접근, 남북 상생의 성장 동력을 찾는다라는 주제로 2015 통일준비 공동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공동회의는 최근의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변화를 살펴보고 그중에서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어떻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한지 논의하기 위한 자리인데요. 이번 공동회의를 주최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이현희 씨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특히 그 남북경제협력 중심으로 해서 살펴봄으로써 남북이 공동으로 상생하고 번영하는 그런 협력 방안을 모색해보는 토론회입니다.
이번 공동회의는 최대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고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동북아 환경 변화와 남북 협력의 새로운 접근, 또 북한의 경제 변화와 남북 경제 협력의 새로운 모색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북한의 배후에 있는 중국을 통해서 결국은 북한이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는 이런 어떤 이런 딜레마를 깨기 위해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협력 물론 이제 경제적인 요인이라는 것도 큰 게 있습니다만은 순수하게 안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한편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한편으로는 중국과의 협력에 의해서 북한의 퇴로를 차단하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북한이 이제 뭐 크게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3대 소통로를 남쪽에 열어가지고 북한이 후방을 막고 남북 대화를 쪽으로 해서 끌어나오도록 이런 이제 정책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경제의 변화와 남북 경협의 새로운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남북 경협에 있어서 민간 남북 경협과 정부가 주도하는 개발 협력을 좀 더 명확하게 분리를 하고 각자에 대해서 조금 더 독자적인 어떤 추진 전략을 확립을 하고 그리고 그런 전제하에서 우선적으로 민간 남북 경협은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통제를 최소화한 상태로 민간이 자신의 책임을 가지고 진출하는 방식으로 먼저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민간 남북 경협은 이전처럼 정부 지원을 의존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벤처사업처럼 위험이 여전히 많지만 성공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인식을 하고 출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정부 간 협력 사업은 조금 더 신중하게 남북한간의 관계라든지 북한의 수용 태도, 뭐 핵 문제 개선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뭐 그런 정도 생각입니다.
두 발표자의 발표에 이어 한반도 성장협력 마련을 위한 남북협력의 길을 각계에서 재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권은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대북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개성공단이 본격 가동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실제 운영 10년을 맞아서 새로운 단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운영을 전제로 한 임금 수준의 문제, 세금 문제, 토지 사용료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개성공단 인력이 한계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먼 지역에 있는 근로자들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기숙사를 건설하는 등 이런 기존에 합의된 합의를 차근차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호균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은 경제공동체 형성과정 지출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이야기를 했고 유호열 바른사회 시민회의 공동대표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 교류협력으로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황범희 중국 남경재경대학 교수는 남북경제협력으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즉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묶고 북한에 대한 개방을 유도해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는 방안을 실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황범희 중국 남경재경대학 교수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1대1로의 기본 취지가 5통이거든요. 그 5통을 기반으로 해서 주변국과 중국과의 어떤 상생관계를 그 그랜드 비전입니다. 그것이. 근데 우리는 우리 한반도 종단 철도부터 시작해서 동유럽까지 이어지는 그 물류망을 구축함으로써 유라시아가 하나의 대륙, 평화의 대륙, 창조의 대륙으로 이어지고자 하는 우리 또한 그것도 그랜드 비전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가 아마 잘 어우러질 거라고 제가 결론을 낼 겁니다.
민족화해 협력 범국민협의회에서는 이번 공동회의를 통해 최근 변화하는 동북아와 남북 관계의 환경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통일 기반 조성과 남북 협력 방향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을 했는데요. 민화협은 앞으로 남북 간의 경제협력을 구체화하는 논의들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민화협 정책 홍보팀장 이현희 씨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민화협 같은 경우가 이제 남북 교류협력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그 남북 경제협력을 조금 구체화하는 그런 논의들을 조금 본격화하려는 그런 정도의 계획만 가지고 있습니다.
지정하게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냉전이 끝나면서 역사의 조문을 얘기했던 후쿠야마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더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뿌연 미세먼지 소식, 오늘도 한국의 주요 뉴스 중에 하나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늘 비가 올 것처럼 흐리고 뿌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흐린 날씨에 짙은 안개까지 꼈고요. 지금 먼지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바람의 영향으로 중국발 미세먼지도 가세를 했습니다. 한국 여러 지역에서 가시거리가 1km가 채 안 된다는 이 도로 소식이 계속 전해진 하루였는데요.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인천 송도 지역을 연결하는 인천대교가 있는데 이 중국 베이징에서 그 스모그 최대 경보인 적색경보가 내려졌을 때의 상황과 아주 비슷한 잿빛 하늘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강원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한국 지역이 지금 공기 중에 미세먼지가 그 3제곱미터에 81에서 150마이크로그램 정도인 나쁨 단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서울 광화문 지역의 모습을 담은 보도 사진을 봤는데요. 그야말로 뿌연 상태이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창밖만 내다봐도 공기질이 아 심각하구나 이런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미세먼지의 공습이라는 제목의 날씨 기사들이 계속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이 미세먼지에는 중금속이 많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마른 기침이 나거나 목이나 눈이 뻑뻑해진다는 사람들의 호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호흡기 관련 질환도 많아지는 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한국 보건당국이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미세먼지가 심각한 때에는 가능하면 바깥 활동을 삼가하라 이런 당부인데요. 특히 노인과 어린이 건강 조심해야 할 때라고 강조합니다. 아, 마스크를 착용하되 가능하면은 좀 기능성이 있는 미세먼지 침투를 막아주는 황사 마스크를 써달라고 효과적이라고 당부를 하고 있고요. 평소보다 물 자주 마시는 것 도움됩니다. 손도 자주 씻고요. 청결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미세먼지 하루빨리 좀 한국을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에 정착을 희망한 버마 난민들이 오늘 한국에 도착을 했다는데 이 한국이 공식적으로 받아들인 첫 난민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한국의 유엔 난민기구 추천을 받아서 해외 난민 캠프를 찾아가 직접 데려온 첫 난민입니다. 내가족으로 이루어졌고요. 22명의 버마인들이 오늘 난민 인정자 지위를 받고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한국이 국제사회 추천으로 한국행을 희망하는 난민을 심사해 받아들이는 이 재정착 희망 난민 제도가 시행된 것은 2013년인데 그 첫 사례가 되겠습니다. 오늘 오전 인천공항에서 유엔 난민기구와 법무부 관계자들이 이들을 맞이하는 대대적인 환영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버마인 네 가족 22명, 어린 아이들도 있다죠?
네, 그렇습니다. 두 명의 젖먹이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아직 학교를 가기 전으로 보이는 남자아이들 5명 정도가 눈에 띄고요. 전체로 보면 성인 11명, 아동 11명으로 구성된 네 가족 22명입니다. 인천공항 입국 심사에서 이 한국에 거주할 수 있는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았고요. 한국 정착의 첫 걸음을 뗀 겁니다. 태국 난민 캠프에서 한국으로 출발할 때 여름 옷차림을 입고 있었는데요. 도착하자마자 유엔 난민기구의 한국 대표가 짙은 청색에 겨울 따뜻한 겨울 패딩 상의를 선물해서 이들이 입고 있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네, 오늘 네네. 한국에 도착한 버마 난민 22명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한국까지 오게 됐나요?
네, 태국 난민 캠프에 머물고 있던 이들이 한국에 오기까지 뭐 면접 심사도 여러 차례가 있었고요. 수백 대 일의 경쟁을 뚫어야 했다고 합니다. 유엔 난민기구에서 한국이 재정착 난민을 받는다는 소식에 이들이 신청을 한 것이고요. 한국행을 결심한 지 200여 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들 네 가족의 가장들은 29살에서 44살이고요. 각기 부인과 3명 혹은 5명까지 자녀를 둔 가족들이었습니다. 80년대 말 버마 정부군과 소수민족의 내전을 피해서 국경을 넘어서 태국 난민 캠프에 살고 있었는데 한국행을 희망했고 한국 법무부 관계자들이 찾아가서 한국에 정착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심사했었습니다.
난민 재정착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여러 나라가 있는데 특별히 한국행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궁금하군요.
네네. 예, 한국 사람과 이 버마 카렌족입니다. 버마 카렌족이 네. 얼굴도 비슷하고 피부색도 비슷하고 음식도 비슷하다는 점이 큰 요인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을 선택한 이유라고 하고요. 또 어려운 캠프 생활 속에서도 자식들에 대한 교육열이 아주 높은 편이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한국으로서는 비슷한 문화에 또 교육열이 높은 이 한국과 비슷한 점이 높은 평가를 하게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이 난민들의 자녀 중에는 한국 노래와 드라마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았답니다. 캠프 생활 중에 접했던 한국의 문화들 그렇게 낯설지 않았다는 가족도 있었고 역시 이런 부분이 평가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부터 한국 생활을 시작한 버마 난민들 한국 정부는 어떻게 이들의 정착을 돕게 됩니까?
지난 21일 그 난민 캠프를 나서는 순간부터 한국 법무부의 정착 지원이 시작됐습니다. 태국에서 오는 그 이틀 동안 한국말 인사를 가르치는 등 사전 교육이 시작이 됐고요. 인천에 있는 출입국 외국인 지원센터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머물면서 한국말도 배우고 기초 법질서를 익히고 취업 교육도 받게 됩니다.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공립 다문화 학교가 인천에 있는데 이곳에서 수업을 받게 되고요. 또 별도의 방과 후 수업을 만들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학습 지도가 이루어집니다.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만들어진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것이 세계 최초의 자율주행차 도로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세계 자동차 산업과 전자통신 기업, IT 기업들이 앞다퉈서 개발하고 있는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올려놓을 도로가 한국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세계 첫 자율주행차 도로가 들어서는 곳은 서울과 아주 가까운 지역입니다. 경기도 판교 지역이고요. 43만 제곱미터 규모의 첨단 지식 문화 산업 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이곳에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길이 2km 왕복 4차선 도로의 착공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그야말로 이 공상과학 영화 속에서나 봤음직한 자동차였는데 이제 정말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는군요. 그것도 한국에서 곧 볼 수 있다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자율주행차는 그 자동차와 컴퓨터가 결합된 그런 똑똑한 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전화기에 스마트폰이 있다면 이 자동차는 스마트카가 되는 것이죠.
네.
전자기술과 자동차 기술, 반도체, 뭐 소재공학, 뭐 총망라되어 있는 자율주행차, 첨단 과학기술로 자동차를 제어하는 미래형 자동차입니다. 어떻게 움직이게 될 것인지 뭐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자동차에 일단 타서 컴퓨터로 목적지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원하는 곳으로 자동차가 스스로 움직이는 건데요. 이게 바로 가능한 것. 자동차의 위치를 확인하는 그 위성 장치가 자동차 자체의 센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교통 신호라든지 다른 자동차, 뭐 사람이라든지 지형 지물을 파악하면서 도로를 달리게 하는 첨단 제어 장치가 있어서 가능한 기술인데요. 자율주행 자동차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개발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단순히 주행 시험장에서 실험을 하는 수준이라면 이제 실제 도로로 나와야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런 도로를 만들어서 완성 단계로 기술을 높이겠다는 것이고요. 이런 기능들이 안장화되면 한국은 그 제2 판교 지역에 공공시설과 쇼핑센터, 주차장을 오갈 수 있는 택시 형태로 이 자율주행차를 운영한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도로가 완성되는 것은 2017년이고요. 관련 세계적 기업을 유치한다거나 공동 투자를 받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세계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오늘은 조은정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러시아를 국빈 방문했습니다. 중국이 2020년까지 도시내 판자촌을 모두 없앨 계획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가 79년 만에 가장 따뜻한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자, 이 모디 총리가 처음으로 러시아를 국빈 방문했다는데 이 소식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예, 모디 총리는 오늘 오후 제16차 인도-러시아 연례 정상회의 참석차 모스크바로 떠났습니다. 인도와 러시아는 지난 2000년 이후 해마다 양국으로 가며 정상회담을 갖고 있는데요. 모디 총리 취임 첫 해인 2014년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했습니다.
자, 러시아에서 모디 총리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오늘 저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찬을 하고 내일은 정상회담을 합니다. 모디 총리는 러시아에 거주하는 인도인들과도 만나고 또 러시아 정부의 재난관리 체계도 둘러볼 예정입니다. 모디 총리는 오늘 출국에 앞서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트위터에 러시아를 흔들리지 않는 친구라며 이번 방문으로 두 나라 간 경제와 안보 협력이 더 공고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미국, 유럽, 캐나다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와의 경제 협력을 통해서 좀 숨통을 터보려는 그런 의도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모디 총리의 국빈 방문 기간 동안 인도와 러시아는 여러 협력 사업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미 실무선에서 조율이 많이 됐고 최종 서명만 남은 상태인데요. 인도와 러시아 간 자유무역협정, 관광협력과 농산물 교역 확대에 대한 합의문이 체결될 예정이고요. 또 러시아와 옛소련방 국가들의 모임인 유라시아 경제 공동체에 인도가 가입하는 문제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인도와 러시아의 교역 규모는 95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2025년까지 300억 달러 규모로 확대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모디 총리의 이번 러시아 방문에는 타타, 마힌드라, 릴라이언스 등 인도 대기업 총수들이 대거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와 러시아는 국방 분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죠?
그렇습니다. 서방 국가들과 달리 러시아는 인도의 첨단 무기 생산 기술을 이전할 예정입니다. 헬리콥터 생산과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특히 눈에 띄는 협력 사안인데요. 두 나라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러시아 카모프사의 헬기 200대를 인도에서 생산하기로 하는 협정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원자력 발전소는 러시아가 인도에 지어주는 것입니까?
네, 모디 총리는 이번 방문 중 러시아가 건설하는 원자력 발전소가 추가로 들어설 부지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안드라 프라데시주에 1200메가와트급 원전 6기가 건설될 예정입니다.
네, 모디 총리의 이번 러시아 방문은 양국 관계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좀 알아볼까요?
네, 다양한 경제 국방 분야 협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두 나라 관계가 공고하다는 점을 대내외에 알린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도에서 발행되는 더 힌두 신문에 따르면 두 나라 관계는 지난 1년간 경색됐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인도는 미국과 더욱 가까워졌고 또 러시아는 인도와 관계가 좋지 않은 파키스탄에 무기를 팔았기 때문이죠. 이번 방문은 이런 우려를 잠재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인도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모디 총리가 러시아 방문에 앞서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과 인터뷰를 했죠?
예, 모디 총리는 이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인도가 친구를 필요로 하는 위기 상황 때마다 항상 함께해줬다며 두 나라 간 신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현재에도 미래에도 인도에 무기를 가장 많이 공급하는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 37년 만에 도시개발 회의를 열었다는데 이 내용 알아볼까요?
예,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시진핑 지도부는 지난 20일과 21일 베이징에서 중앙도시공작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에는 시 주석과 리커창 총리 등 당 정치국 상무위원 7명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논의가 됐었나요?
네, 중국 정부는 고강도 도시 구조조정을 선포했는데요. 2020년까지 도시 내 판자촌을 모두 없애고 또 중국 특색이 드러나는 도시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그동안 부동산 과열 속에 무분별하게 들어선 이른바 유령도시, 그러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도시도 정리할 계획입니다.
네, 그런데 중국의 유령도시가 많습니까?
예, 현재 중국 전역에는 지방정부들이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설한 신도시가 곳곳에 많은데요. 이런 신도시 아파트들은 텅텅 비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지난번 도시 공작회의가 열린 건 37년 전이니까요. 참 오래전인데 개혁 개방 당시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국 지도부는 이번 회의에서 중국이 개혁 개방 이래 세계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속도가 빠른 도시화 과정을 경험했다며 앞으로는 환경과 삶의 질 또 중국의 특색이 반영된 도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도시 발전 상황을 점검한 것은 중국 정부의 장기적인 경제 개발 계획과도 연관이 있다죠?
예, 중국 정부는 최근 들어 국민의 삶의 질에 큰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중국 지도부는 앞으로 5년간 추진할 국가 정책의 초점을 빈부격차 해소에 두고 있는데요. 시진핑 정부는 오는 2020년에 전면적인 샤오캉, 즉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상태를 누린다는 중국의 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러시아 모스크바가 어제 79년 만에 가장 따뜻한 겨울 날씨를 기록했다는 소식 간단히 알아볼까요?
예, 어제 모스크바의 낮 기온이 영상 7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지난 1936년 이래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한 겁니다. 모스크바의 12월 평균 기온이 통상 영하 6도인 걸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네. 자, 이곳 워싱턴도 오늘 보슬비가 내리는 그런 따뜻한 날씨입니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오는데 비가 내리는 드문 현상입니다. 자, 지구촌 오늘 지금까지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듣고 계십니다. 곧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 이어서 지금 미국에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전해드리는 미국은 지금이 방송되겠습니다.